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헛된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물질이 필요하긴 하는데, 이 물질이 자칫 잘못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줄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헛된 재물로 우리를 하여금 더 우리 인생을 망치게 할 수도 있다,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이런 일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어느 시대나 다 존재하고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계급 시대에 층층이 그 위에 또 상급자가 있고 또그 위에 상급자가 있고, 이런 시대에 땅이 유일한 생산의 원천이었던 그 전도서 시대에는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중간에서 이렇게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없어지는,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영지들, 영주들이 이렇게 땅을 빌려주고 거기서 거의 뭐 절반가량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리고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상급자 위에 또 다른 상급자가 겹겹이 존재하는 이 계급 사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억압을 받고 이 공정과 정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물론 그때처럼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역시 마찬가지, 땅을 또 투기와 대물림의 수단으로 여전히 이렇게 계층을 구분짓기도 하고, 또 기득권자들은 이것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묵인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결탁을 통하여서 또 그렇게 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유착화해서 대기업하는 사람들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착화해서 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만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없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느냐? 아니요, 거기에 각각 요소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다 있고, 하다못해 목회자도 거기에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오시며라는 이그 기도가 있습니다. 땅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래서 우리도 늘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가요? 이 구조적인 이 계층 사회에서 구조적인 어떤 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도 뭐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산다면 나라의 임하시 오며 이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공허한 주문으로 끝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늘몇번 지금 봤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 그들은 있는 재물로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이루어졌다. 주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서로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기의 필요, 각자의 필요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데서부터,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인,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고 나누는 이것에서부터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이 드린 물질 그리고 과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퇴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고, 또 이번에 우리 성탄절에 선교사 그 성탄 선물 보내기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걸 지금 이제 배분하고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동참해 준 것이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으로 섬기지만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주라, 남을 섬기라라는 그런 그 황금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에게 주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받는 것도 은혜의 선물이지만 내가 섬길 수 있어서 주는 것은 더 큰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구조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그냥 착취하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는 삶, 이게 나라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은금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 달성하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 이 욕심 덩어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키만 거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마음만 잘 다스려도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욕심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어도 부어도 이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데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저수지에 항아리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바다에 항아리를 넣으면 채워지는 거죠.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물결에 우리를 거기에 담그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마음을 은혜의 물결에 담가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하여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것을 말미암아 자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쓰는 것보다 쌓는데 열중하죠. 아무리 쌓고 또 쌓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것 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얻기 위해서, 더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또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늘리고 또 착취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빌딩 하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요, 빌딩 하나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집 한 채면 만족할 것 같은데 집 한 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무엇이 유익하라.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 일할 일꾼들의 먹는 그 입도 많아지죠. 그런데 그들이 벌어다 준 것으로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먹어버린다고, 자기 이 먹는 사람들이 그냥 다 먹어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그러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흘린 만큼 땀 흘린 만큼 이렇게 대가를 받아 누리는 노동자는 그냥 편히 잘 수 있죠. 그냥 그 일하고 자고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이룰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더 쌓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는 일한 만큼 그냥 땀 흘린 대가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피곤해서 자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쌓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쌓기만 하는 사람은 더 쌓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빼앗길까 잃을까 염려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그런 일이, 그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네요. 다윗은 시편 4편 7절 8절에 이 다윗의 시거든요.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 말은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겠다는 거예요. 욥처럼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니다. 예, 그런 마음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때로는 잃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잃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얻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했던 것은 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처럼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 잠시 잃은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얻은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한순간에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또 내 것이 아니고 잃었다가도 하나님 채워주시면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많을 때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오직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다윗이나 바울처럼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막 쌓기만 했지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쓰거나 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흔히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냥 빈몸으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잖아요. 이제 죽을 때에 알몸 그리고 수의 입고 갑니다. 딱 수의 입고 이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땅 따먹기 하고 쌓았던 그 모든 것은 다 놔두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땅따먹기 열심히 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했는지 돌이켜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면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사람, 정말 엄청난 부와 지혜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뿐인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늘 이렇게 떠나기 마련이고, 또 그 재물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재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다면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도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범사에 이용되니라 전도서 10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쓰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갖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것이 그에게 해가 된다, 저주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또 빈털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기도 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또 나온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항상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자의 재물이 재앙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재물을 잃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범사에 이용될 수도 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르도다. 일만하게 뿌리, 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에서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전도서 10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이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전도서 10장 19절은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잘 쓸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어떤 경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굉장히 그렇게 쓰임받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 뭐냐면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나누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 선행을 베푸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라. 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 몇 구절 몇 장 뒤에 11장 한번 전도서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떡, 내 식물,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그 말은 흘러보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먹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어요. 부메랑처럼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 너도 언젠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움을 받게 되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뒤에 5절에 오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 섬겨두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간절하게 또 원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내 식물을 내 음식을 떡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생각 않고 흘러보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이와 같이 흘러보내라.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 땅에 쌓아둬봤자 결국 좀 먹고 동록이 해하고 다 도둑이 도둑질하고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그럴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 그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이 범사에 이용되는 이 돈을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쓰다가 주님 앞에서 잤다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 주의를 하고 시간 있을 때에 주님께 봉사하고 그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고 내게 돌아오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섬기는 것, 또 주의 일,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아래에서 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도 복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앞에 전도서 3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귀한 생명 선물 먹고 마심으로 영광 돌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오늘 본문에도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때문에 덧없는 인생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신 기쁨 이것만 있으면 덧없는 인생에 크게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이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그 선물로 여기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선물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입과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을 주신 복을 세어보면 정말 넘치는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이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이게 생각하다가 원망불평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는 삶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행복의 비결이 뭔가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누는 삶 이것이 행복의 삶이다. 재물을 비롯한 하나님 주신 건강, 물질, 시간 이것을 선물로 여기고 잘 누리고 잘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음식 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 음식 드시면서 밥을 드시면서 하나님 이런 선물을 오늘 내게 주셔서 내가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그것을 낙으로 누리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